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어제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향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윌리엄 번즈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앞으로 수주 안에 매우 추한 장면들이 나올 수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대해 거림낌 없는 태도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번즈 국장은 이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상에게 개인적 신념에 깊이 기초한 문제라며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자 결심이 섰으며 우크라이나의 방향성을 변모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앞서 미 국가정보국장실 ODNI는 7일 미국 내 17개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31쪽의 분량의 2022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빠르면 열흘 안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크이우에 식량과 식수가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을 담았습니다. 한편 중앙정보국 CIA와 연방수사국 FBI 등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에버릴 헤인즈 국가정보국장 DNI는 이날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은 현재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저항에 직면해 있고 중대한 군사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물러설 조짐은 거의 없다며 그는 이번 전쟁을 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맞서 절대 항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영국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화상연설에서 이번 전쟁은 우리가 시작하지도 않았고 원했던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맹렬히 저항하고 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본래 우리의 소유인 것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래 1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살해됐고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의 구절을 인용하며 13일 전에는 우크라이나에 관해 사느냐 죽느냐의 질문을 던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당연하게도 그 질문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2차 세계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총리의 연설을 인용하며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고 지지 않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바다에서 싸우고 하늘에서 싸우고 우리의 땅을 수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과 다른 나라들이 제재를 사용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늘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자국이 보유한 구소련제 전투기를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폴란드의 발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자국의 미그-29 전투기 28대를 독일에 있는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 보내 우크라이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폴란드의 발표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군과 나토군 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이 러시아와 분쟁을 빚고 있는 영공에 진입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와 다른 나토 동맹들과 계속해서 이 문제와 그리고 현재 직면한 보급을 둘러싼 도전들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우리는 폴란드의 제안을 옹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다른 나라가 우크라이나 공군을 지원하게 될 경우 참전으로 간주하고 보복할 수 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중국은 중재할 의사가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성명에 따르면 시 주석은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화상통화를 가진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이 두 정상들에게 중국은 다시 유럽 대륙에 전쟁이 발발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프랑스,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필요성을 고려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을 강조했습니다. 또 성명은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이 지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서방 진영의 러시아 제재에 대해 거듭 비판하면서 그와 같은 정책은 신종 코로나 대유행병으로 이미 망가진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9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해 핵과 재래식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조만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미군 고위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 즉 9일 실시됐습니다.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 간의 당락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4도, 낮 최고는 6도에서 1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해 핵과 재래식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미 국가정보국장이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계속 몰두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 등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을 미국과 동맹국의 주요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8일 하원 정보위원회 연례 세계 위협 평가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능력을 꾸준히 확장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continues to steadily expand and enhance Pyongyang's nuclear and conventional capabilities.
헤인즈 국장은 김 위원장이 영내 안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고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은 7일 17개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31쪽 분량의 2022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계속 몰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핵 운반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입증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북한의 생화학 무기 능력도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보당국은 북한이 분쟁 중에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거나 비전통적 혹은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그러한 무기를 사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핵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핵 분열 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2017년 이후로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1월부터 핵실험과 ICBM 실험이 포함될 수 있는 긴장 고조의 토대를 쌓기 시작했다며 탄도미사일 시험은 미국 전역으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의 숫자와 형태를 확장하려는 북한 노력의 일부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뿐 아니라 핵 보유국의 명성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과 한국 간 접근 방식의 차이를 악용하기 위해 대남 위협과 상징적 평화 제스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지속해서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권의 우선순위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이버상에서의 절도와 유엔 대북제재 금지 상품 수출 등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 계속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전력과 관련해서는 정교하고 민첩한 첩보 활동과 사이버 범죄 등의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과 연결된 사이버 범죄자들이 여러 국가에서 언론과 학계, 방위산업체, 정부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에서 기밀을 탈취하는 활동을 수행했으며 주요 사회기반시설 네트워크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중단을 일으키고 미국의 산업 네트워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 은밀하고 대담하게 사이버 공격을 실행해온 것을 감안할 때 기습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보고서는 국가 간 경쟁과 잠재적 갈등이 여전히 중요한 국가적 안보 위협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능력과 의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적대국들이 군사와 사이버 분야를 비롯한 기타 능력을 강화해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미국의 재래식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영내와 세계에서 파괴적인 행위자가 될 것이며 동시에 대량 살상무기 능력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이 핵과 ICBM을 북한의 전체주의적인 독재 통치의 궁극적인 보증으로 여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아마도 자신의 정권에 대한 현재의 압박 수준이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 등 북한의 접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보당국은 보고서에서 중국과 관련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핵전력을 확대하고 있고 무기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최근 수백 개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저장시설을 신축했으며 지난해 시험한 초음속 무기는 완전히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중국에 떨어지는 등의 성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의 석유관이나 가스관, 철도 등 핵심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들의 계획을 저지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조약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며 특히 미국 등의 이익이 되는 내용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조만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미군 고위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위협해 미군의 전쟁 의지를 꺾겠다는 게 북한의 전략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렌 베너크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8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하고 수소폭탄을 실험한 것은 미 본토를 위협하고 위기와 분쟁 시 미국의 옵션을 제한하는 역량을 개발하겠다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결의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신형 ICBM 실험을 곧 재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북한은 2017년에 시험한 무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새로운 ICBM을 공개했고 더욱이 지난해 10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김정은이 새로운 ICBM 설계를 포함해 역량이 가장 뛰어난 무기체계의 시험 비행을 곧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이날 북미, 남미의 국가안보 도전과 미군 활동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미 국방부의 멜리사 델턴 국토방위 반구 담당 부차관부는 서면 답변에서 북한과 이란을 지속적인 국가 단위의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들 불량 정권은 자국 주민들의 복지를 희생시키며 판도를 바꾸는 역량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뚜렷하고 지속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은 국제 금융 시스템을 악용해 돈을 훔치며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북한이 여전히 전략적 안보 도전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날 2023 회기연도 국방 예산 승인 요청 검토를 주제로 한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계속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과거 북한은 미국을 사정권으로 설계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을 시험했고 대규모의 전구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미사일 발사들은 확실한 미사일 위협을 개발하느라는 지속적인 열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국 전략사령부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을 독려하기 위해 국방부가 영내 파트너들과 함께 펼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또 미국은 기술 탈취, 정보 무기 시스템 침투, 공급망 혼란, 사이버 스파이 활동 등 미국의 이점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단호하며 끊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함께 대북 외교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패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중국의 비판에 대해서도 영내에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긍정적 전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계속 북한과 접촉하려 하고 있으며 외교적 접근을 추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7일 진행된 중국의 대외정책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 문제의 뿌리는 북한이 직면한 외부의 안보 위협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북한과 기본적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을 향한 적대 의도가 없으며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대북 외교를 모색한다면서 북한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9차례에 걸쳐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인도태평양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구상이라는 중국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역내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전략이라며 인도태평양 전략은 앞으로 미국의 이 지역보다 더 중요한 곳은 없을 것이며 미국의 안보와 번영이 근본적으로 인도태평양에 달렸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비전은 미국 내에서 초당적으로 공유되고 역내와 유럽 전역에서도 공유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인도태평양판 북대서양 조약기구 구상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주도의 패권 체제를 수호하고 아세안 중심의 역내 협력 구도를 훼손해 역내 국가의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파이브 아이즈와 쿼드, 오커스 등 미국과 동맹의 협의체를 거론하며 소그룹을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양국 관계의 국면을 해치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역내에서 미국 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행동이든 기후위기 혹은 다음의 전염병이든 21세기 도전에 맞서고 기회를 붙잡기 위한 집단적 역량 구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우리의 대중국 전략이 아니다면서 이 전략이 범위 면에서 세계적이지만 인도태평양을 특히 치열한 경쟁 지역으로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11일 출범 1년 만에 종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역내와 그 너머의 연결 강화, 역내 번영 도모, 안보 강화, 다국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증진 등 인도태평양 전략의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 9일 실시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집권 여당과 제1야당 후보들은 엎치락뒤치락하는 접전을 벌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4,4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대선 투표율이 73.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일에서 5일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국민투표 등 집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 2017년 19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보다 3.5%포인트 높은 결과입니다. 향후 5년간 한국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초박빙의 접전을 벌여왔습니다. 여당의 정권 재창출론과 야당의 정권 교체론이 맞붙은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최종 투표율이 80%로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서 5일 이루어진 사전투표에서 기록한 투표율 36.93%도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높은 최종 투표율이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특히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인 부동층 표심이 최종적으로 누굴 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 수도권을 돌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한순간 단 한 명까지 투표에 참여해서 어쩌면 2표, 3표 차로 결판날 수도 있는 이 안개 상황을 말끔하게 여러분이 걷어주십시오.
윤석열 후보도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대적인 피날레 유세를 벌이며 마지막까지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제 세력은 국민, 주권자이신 국민뿐이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의 이익 하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후보는 소속 정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100여 일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 5일 국민의힘 경선에서 대선 후보가 된 뒤 지지율 40%를 단숨에 뛰어넘으며 기선을 잡았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50%에서 60%에 이른 정권교체 여론을 탄 효과였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현직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힘 측에 건넸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졌지만 윤 후보의 지지율 고공행진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12월을 거쳐 올 1월 들어선 20%대로 주저앉으면서 이 후보에게 지지율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윤 후보의 선대위 구성과 인재 영입 문제 등을 두고 내홍이 불거졌고 12월 말엔 윤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등 악재가 이어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윤 후보는 선대위 해체라는 초강수를 두며 갈등을 빚었던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이준석 당대표와 화해하면서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이 후보는 1월 18일 자신의 과거 욕설 녹취록이 추가 공개되는가 하면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 보도가 터지면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던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일부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대, 미화로 수억 달러 규모의 부당 이득을 거둬들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또한 이 후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윤 후보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를 다시 앞서는 결과가 나왔지만 2월 말부터는 그 격차가 다시 좁혀져 일부 조사에선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두 후보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만만치 않은 외교안보 과제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과 미중 전략 경쟁,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반도 안팎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두 후보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대북정책 2호지는 문재인 현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승인데 반해 윤 후보는 미한동맹 재건과 미한연합훈련 정상화, 확장 억제 강화로 힘에 의한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 억지를 통한 평화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있다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느 경우에도 평화를 우선하는 비싼 평화라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거든요. 크게 본다 그러면은 한쪽은 좀 강경한 스탠스, 윤석열 후보 쪽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쪽은 좀 더 유연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외교 정책 기조도 이 후보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표방한 반면 윤 후보는 미중 대립 심화로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한층 중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 간에 했던 삼불정책에서의 일부 폐지라든지 쿼드 워킹그룹 가입, 한일 관계를 통한 한미일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까지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미중 경쟁 구도에서 상당히 균형을 잡으려는 모양새를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 투표가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 이번 선거는 개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도 접전이 이어질 경우 당선자 윤곽은 10일 새벽에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한국 정부는 어제 즉 8일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와 붙잡은 북한 선박과 승선원들을 하루 만에 소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인도적 견지와 그간의 관리에 따라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 북한 선박과 인원 7명 전원을 오늘 오후 2시께 NLL 일대에서 북한 측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송환 전 군 통신선을 통해 관련 내용을 북한 측에 통지했습니다. 한국군 측은 북한 선박이 항로 착오와 기계적 결함으로 월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승선한 7명 모두 망명 의사가 없으며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선 배경에 대해서는 섬과 섬 사이에 이삿짐을 선박으로 옮기기 위해 이동 중 해무로 인해 방향을 상실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어제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길이 10m가량의 철제 선박이 경고 통신에도 서해 최북방인 백령도 해상에서 NLL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자 나포해 백령도 용기포항으로 예인한 뒤에 합동 신문을 벌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 발사를 규탄하는 장외 공동 성명에 동참한 것은 북한의 행동 패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동 성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가 거듭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8일 VOA에 3월 5일 실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발사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영내 안정을 약화시키고 뉴질랜드의 친구와 이웃들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뉴질랜드는 7일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장외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뉴질랜드가 북한 미사일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한 것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4일 VOA에 북한의 행동 패턴이 우려돼 공동성명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월 10일과 20일, 2월 4일 등 앞선 세 번의 회의 뒤 발표된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 장외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미국으로부터 함께하자는 초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성명들에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일본이 서명했다며 뉴질랜드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앞서의 성명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시험을 자제하며 외교적 관여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1월 이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세 차례 공동성명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지난달 28일 처음 이름을 올렸고 3월 7일 성명에도 동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처음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직후인 3일 VOA에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및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 한반도 정세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긴장 조성과 정세 불안정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유엔 사무총장실, 유럽연합,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도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국시간 5일 오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올 들어 9번째로 지난달 27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지 엿새 만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발사한 미사일이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미사일이 다른 나라 영토에 떨어질 경우 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톰 긴즈버그 교수는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통보 없이 발사한 미사일이 제기하는 위협은 크게 두 종류라고 밝혔습니다.
Well, there's two kinds of threats. First of all, there's the micro, there's sort of the micro threat, which is, you know, suppose one of those missiles hits something, happens to a ship or a plane or land.
시카고 대학에서 국제법과 정치학을 가르치는 긴즈버그 교수는 먼저 북한이 통보 없이 발사한 미사일이 선박이나 비행기 같은 것을 타격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는 우발 등으로 한국 영토에 떨어질 수도 있다며 이는 무장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긴즈버그 교수는 다른 나라들이 피해에 대한 보복이나 대응책을 세울 자격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이는 매우 큰 위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일본은 핵 개발에 나선다면 일주일 만에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긴즈버그 교수는 북한 미사일이 선박이나 항공기에 손상을 입히면 국제법에 따라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 영공을 통과한다면 영공 침범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 IMO와 국제항공기구 ICAO 회원국으로서 선박 또는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과 시카고 협약 등에 근거해 이들 기구에 사전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9년 3월과 2016년 2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 2호와 광명성 4호 발사 계획을 각각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후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 같은 계획을 IMO와 ICAO 등 국제기구에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IMO에 보낸 공식 통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긴즈버그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타격하면 져야 하는 책임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국제관습법인 국가책임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법체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there's another body of law called the law of state responsibility, and that is a matter of basicall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not a treaty or anything. But everyone agrees.
국가 책임법은 조약 같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어떤 누군가가 초래한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기본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긴즈버그 교수는 미사일이 무언가를 타격해 해를 끼쳤다면 이것이 국제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피해를 끼친다고 해도 중앙 집권적 집행기관이 없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제3자의 개입을 위한 재판소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당사국인 북한을 회부할 수 있는 조약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긴즈버그 교수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조치로 기존의 제재를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ICAO와 IMO는 각각 지난 2017년 10월과 11월 캐나다와 런던에서 열린 총회와 이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는 결정문을 채택하고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구는 이후 북한의 지속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앤서니 필빈 ICAO 언론 담당 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선 관련 36개국이 외교적 논의와 입장을 합의한 이후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위협을 받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만 성명 발표 여부가 이사회 차원에서 고려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IMO 대변인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올해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IMO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의 지속된 미사일 발사에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선 IMO 이사회나 해양안전위원회 등 적절한 기구에 이 사안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라드 겐서 국제법 전문 변호사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국가인 한국과 일본 등 이웃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해 유엔 헌장의 자위권 인정 조항을 언급했습니다.
Well, I think I think obviously you have a right to self-defense under the UN Charter, and I think that probably the best thing for South Korea and Japan to look at is what kinds of actions can they undertake to send a very clear signal to China and Russia.
유엔 헌장 제51조는 회원국의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안보리가 필요한 조처를 할 때까지 유엔 헌장에 있는 어떤 조항도 회원국이 고유한 개별 또는 집단 자위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잘 살펴봐야 할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냐는 것이라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추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방어적인 활동이나 더 많은 공격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들의 석방을 위해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이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석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각국의 반인도 범죄를 다뤘던 국제법조계의 저명 인사들이 북한에서 길게는 9년째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정부의 이들의 석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판사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낸 나비 필레이 전 UN 인권 최고대표는 최근 한국인 북한 억류 사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 정부에 극도로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It's the responsibility of every state to look after its nationals wherever they are. And so there is a duty on South Korea.
필레이 전 최고 대표는 자국민이 어디에 있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책임이라며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석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노력을 늦추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정부는 자국민 석방을 위해 서두른다며 한국 정부도 국민들과 별도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국민들을 위해 통치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레이 전 최고 대표는 한국이 협상을 통해 그들을 빼내기 위해 더욱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은 데 대해 극도로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서 베를린에 검사와 판사를 지내고 독일 통일 뒤에는 베를린 법무부 국무부장관을 지낸 볼프강 숀버그 전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는 한국인 억류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동서독 간 정치범 거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숀버그 전 판사는 VOA에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오랜 시간 자유를 박탈당했는지 사건을 알지 못하기에 개입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조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독일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것은 법이나 무법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그들이 불법 억류됐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 측이 단순히 돈을 지불하고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But thinking about the situation in Germany, it was not a question of law or lawlessness that.
숀버그 전 판사는 이같이 돈을 지불하고 서독으로 데려온 사례가 수천 건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감자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교환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계속 이어져 온 것이라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자유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독 정권은 1961년 베를린 장벽과 동서독 장벽을 세운 이래 주민의 이주를 막았고 탈주자에 대한 발포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에 서독 정부는 비밀리에 동독 정권의 몸값을 지불하고 정치범을 구출하는 정책을 취했는데 1962년부터 1989년까지 34억 6,400만 마르크를 지불해 정치범 3만여 명을 구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등 68개국이 서명한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1주년을 맞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핀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불가리아, 스웨덴 등 많은 서명국들이 VOA에 이들의 인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은 길게는 9년째 억류 중입니다. 2013년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 2014년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최충길 선교사 모두 무기 노동교화형 선고를 받고 억류돼 있습니다. 이들 3명의 선교사 외에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 씨도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한 탈북민이 중국 감옥에 수감돼 북송위기에 놓인 가족 등 탈북 난민 수백 명의 석방 노력을 호소하는 서한을 제1야당 대선 후보에게 보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어 야당 후보에게 호소했다고 말했는데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의 새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든 현 정부의 정책을 바꿔 탈북 난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30대 여성 박보경 씨는 8일 BOA에 최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에서 북송 위기에 놓인 자신의 가족 등 탈북 난민 보호에 나서달라고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부모와 시동생 등 3명이 지난 2020년 초 한국에 오기 위해 북한을 탈출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발이 묶여 중국 선양근교에 머물다가 지난해 1월 공안에 체포된 뒤 연길에 수감시설에 수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한국 정부의 여러 차례 도움을 호소하고 중개인을 통해 지역 공안 당국에 뇌물도 시도했지만 모두 허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한국에 있는 외교부에도 했었고 저기 신양리 그 대사관에도 전화를 해서 엄청 가절히 얘기를 했는데도 아 지금은 안 된, 그냥 안 된다 이러고 너무 안타깝죠 그게. 네, 제가 중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박 씨는 남편과 눈물로 지샌 밤이 숱하다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근 공약을 통해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로 인식해 홀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야당 후보에게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서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할 때 사람이 먼저다 막 이렇게 공약하고 올라왔는데 실제로 우리 탈북자들 무시하고 탈북자들 외면하고 부모님 고향 자체가 대한민국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지푸라기라도 담는 심정으로 호소한 거죠. 제가.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해 7월 성명에서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창춘교도소에 북한 남성 범죄자 450명을 포함해 여러 수감시설에 적어도 북한인 1,170명이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이 현장 난민이기 때문에 북송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를 무시한 채 불법 이주민으로 간주해 체포와 강제 북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이 국경을 2년 이상 봉쇄한 채 탈북민들의 송환을 대부분 거부하면서 중국 수감시설엔 적어도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된 탈북 난민 수백 명이 장기간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파키스탄 중국 구금시설 내 탈북민 상황에 관한 BOE의 질문에 탈북민들과 관련해선 그분들 안전을 위해 확인해드리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등 상황을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외신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되도록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와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몰두하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탈북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매우 수동적이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리나윤 선임연구원은 8일 BOA에 한국 정부의 이런 소극적 태도를 거듭 지적하면서 한국의 새 대통령은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바꿔 중국에 구금 중인 북한인들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new South Korean president should turn on the current government's position regarding the promotion of North Korea.
새 대통령은 중국 정부를 압박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인들을 돕기 위해서 전 세계 정부들과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오는 5월에 취임하는 차기 한국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중국 감옥의 탈북민 구명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need to get them out now, and there's four compelling reasons why.
North Korea's China border still shut down.
북한 정권의 국경 봉쇄로 중국이 탈북 난민을 북송할 수 없는 지금이 이들을 구출할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구금 중인 탈북 난민들을 구출한다면 훌륭한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숄트 의장은 한국 정부가 헌법으로 북한 주민을 자국민으로 간주하는 만큼 국민을 보호할 법적 의무도 있다면서 거듭 정부 차원의 탈북민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의 강력한 코로나 대응과 국내 이동 제한 조치로 2년여 동안 발이 묶인 탈북민들과 지원단체들의 고통도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대표인 김성은 목사입니다.
우리 갈렙선교회도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데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치는 게 아니라 탈북자 스스로가 포기하고 하나둘 하나둘 이렇게 빠져나가요. 아무리 기다려도 한국에만 갈 수 있다면 기다리겠다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2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 나를 때리고 개돼지 취급을 했어도 이제 거기로 이제 또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걸 갖다 탈북 단체 아 뭐 우리 데리고 있던 사람이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뭐 참 정말 난감해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도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단체가 지난해 중국에서 발이 묶인 채 장기간 숨어 지내는 탈북 난민 137명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1,760만 원, 미화 14,000여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김영자 사무국장은 앞서 BOA에 탈북 난민들로부터 힘과 용기를 잃지 말라고 보내주는 배려금에 대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다며 그러나 사상 최악의 탈북 난민 상황에 개선 기미가 없어 지원 단체들과 탈북 난민들 모두 매우 지친 상태라고 말했었습니다. 김성훈 목사는 새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정상을 만나 탈북 난민의 강제 북송을 막도록 적극 설득해 줬으면 좋겠다며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길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탈출했던 이들이 북송돼서 뭐 수용소라든지 정말 죽음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BA 뉴스 김영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b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b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th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와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에는 오후부터 밤사이에 곳에 따라 비도 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4도, 낮 최고는 6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의 경우 동해 0.5 내지 1m, 서해도 오늘은 똑같이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맑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는 15도가 되겠습니다. 남포는 오전에 맑다, 오후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16도. 신의주 구름 끼고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10도입니다. 강계 구름 많이 끼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는 영하 3도, 최고는 14도. 해주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는 10도. 개성도 구름 많이 끼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영하 1도, 영상 13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19도. 장진 오전 맑고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11도입니다. 해산은 구름 많고 오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13도입니다. 원산은 맑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는 19도입니다. 청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10도. 선봉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8도가 되겠습니다. 삼지연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6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역에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바다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역 맑고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0.5, 오후에 0.5 내지 1m, 먼바다는 오전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였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보 당국자들이 어제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향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윌리엄 번즈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앞으로 수주 안에 매우 초한 장면들이 나올 수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대해 거리낌 없는 태도를 배가시키고 경고했습니다. 번즈 국장은 이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상에게 개인적 신념에 기초한 문제라며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자 결심이 섰으며 우크라이나의 방향성을 변모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앞서 미 국가정보국장실 ODNI는 7일 미국 내 17개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31쪽 분량의 2022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빠르면 열흘 안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크이우에 식량과 식수가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중앙정보국 CIA와 연방수사국 FBI 등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에버릴 헤인즈 국가정보국장 DNI는 이날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은 현재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저항에 직면해 있고 중대한 군사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물러설 조짐은 거의 없다며 그는 이번 전쟁을 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맞서 절대 항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영국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화상연설에서 이번 전쟁은 우리가 시작하지도 않았고 원했던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맹렬히 저항하고 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본래 우리의 소유인 것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래 10명이 넘는 어린이가 살해됐고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의 구절을 인용하며 13일 전에는 우크라이나에 관해 사느냐 죽느냐의 질문을 던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당연하게도 그 질문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2차 세계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총리의 연설을 인용하며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고 지지 않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바다에서 싸우고 하늘에서 싸우고 우리의 땅을 수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과 다른 나라들이 제재를 사용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늘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자국이 보유한 구소련제 전투기를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폴란드의 발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자국의 미국 29 전투기 28대를 독일에 있는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 보내 우크라이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폴란드의 발표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군과 나토군 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이 러시아와 분쟁을 빚고 있는 영국에 진입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와 다른 나토 동맹들과 계속해서 이 문제와 그리고 현재 직면한 보급을 둘러싼 도전들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우리는 폴란드의 제안을 옹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다른 나라가 우크라이나 공군을 지원하게 될 경우 참전으로 간주하고 보복할 수 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중국은 중재할 의사가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성명에 따르면 시 주석은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와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화상통화를 가진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이 두 정상들에게 중국은 다시 유럽 대륙에 전쟁이 발발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프랑스,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 EU와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필요성을 고려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성명을 공개했습니다. 또 성명은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이 지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서방 진영의 러시아 제재에 대해 거듭 비판하면서 그와 같은 정책은 신종 코로나 대유행병으로 이미 망가진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수감됐던 미국 정유회사 시트고의 임원 구스타보 카르데나스 씨와 쿠바계 미국인 호르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씨가 석방됐다고 미 백악관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석방은 백악관 고위관리들로 이루어진 대표단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직후에 이뤄졌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